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정개한 가운데 한국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5일 밝혔습니다.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6일 이후 약한달 만으로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군의 F-35B와 F-16 전투기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아울러 적의 잠재적 공중 위협으로부터 전략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공군은 지난달 30일 미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 B-52H 4대와 공군 210명 이상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가운데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고위 당국자가 방한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서울에서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민을 위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도 국빈 방미 준비가 한미 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고의 예우로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현재의 복합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미하일 미슈틴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미슈스틴 총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리 총리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 총리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 총리가 중국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양국 사이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미슈스틴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총리실은 양국 총리가 상호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두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스웨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을 하루빨리 나토 회원국으로 환영하고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비준 절차를 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는 러시아 침략 속에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안보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의 이웃국가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절차를 밟아온 핀란드는 4월 4일 31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상원정보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도와 함남남도, 황해도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을 대신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스웨덴의 안나 잘드펠트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omen and girls continue to be at particular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highligh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조했듯 북한 내 여성과 소녀가 인권 침해의 특별한 위험에 계속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드펠드 대사는 또한 북한 정권이 이전 결의안의 권고들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당화하며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에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 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한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직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엔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있는 문구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국군 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기존 조항에는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와 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지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 내용과 같이 조직적, 광범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resolutely denounces the draft resolution on the station of the human rights in DPRK.
한 대사는 이유가 또다시 제출한 초안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며 초안 작성에 관여한 서방 국가들을 가리켜 침략과 인종차별 등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한 나라들이 인권 이사회를 집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무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국제 인권 단체들이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을 압박할 국제적 연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을 반기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4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매일매일 자행하는 절대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인권 침해를 매우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자국의 인권 상황을 부인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무시를 종식시키기 위해 강하게 압박할 준비가 돼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북한 지도자들이 방향을 전환하도록 강요할 정치적 압박과 표적 경제 제재를 위한 포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것은 큰 도전이라며 하지만 거의 모든 세계가 북한은 주민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며 그곳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이 중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단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5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개혁을 옹호하는 대열에 복귀한 것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의 추진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번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first and foremost, it's very important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continues to pass resolutions on DPRK human rights every year, because otherwise you end up with a perception that things are okay.
여전히 끔찍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상황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을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은 중요한 조치라고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큰 힘을 불어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의 시작점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등을 찍은 위성사진과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자 증언 외에 유엔 관계자와 인권단체들의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 등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6일 한국 서해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시행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대거 공개한 지 8일 만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카플루이스 미 7공군 사령관은 이번 훈련에 대해 미한 공군 간 팀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당면한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한 나토와 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전 모두 발언에서 현재 당면한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라며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것이라며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서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우리 모두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본 것은 내가 지난 30년간 이 일을 하며 경험해서 본 것보다 더 큰 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Challenges that we're facing are global in nature, and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s greater convergence than I've seen in my own experience doing this for 30 year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5일 예정된 회의를 언급하며 이는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meet with our Asia Pacific partners, and that reflects that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더 밀착하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나토 동맹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이후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w stepping up our cooperation with our partners in the.
이어 이들 국가가 5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일본 등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여하도록 초청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전화회견에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동안 다룬 교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더 많은 모범 사례와 고유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한일 북핵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를 확인하고 3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양자 및 3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미한일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상호관계와 3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국 수석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세 사람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16일 3자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상원정보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특히 무기 프로그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미 상원정보위원회는 지난 117대 의회에서 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벌인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공 등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해 최근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전후의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란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에도 계속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7대 의회 내 위원회는 최고의 국가 및 경제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며 상당수의 비공개 청문회와 브리핑이 중국과 타이완에 할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 및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두 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공 전후 기간을 포함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광범위한 초점을 맞췄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최소 16차례의 공식적인 청문회와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의 위원회의 활동이 집중됐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17대 의회 때 위원회는 북한과 관련해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여러 차례 정보당국과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위원회의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기술적 문제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직원들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영내를 방문했고 방청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당국의 브리핑과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제94대 의회에서 상원이 채택한 결의에 따라 미 정보당국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의 감독 업무는 정보당국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신 위원회는 미국인들에게 정보 감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44년부터 회기가 바뀌는 2년마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영변의 실험용 정수로가 아직 실제 실험을 위한 작동 단계는 아니라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핵물질을 생산하기까지 최소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김정은이 올해 초 핵무기 확보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의 실질적 확대를 공언한 대로 관련 움직임이 영변 핵시설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see some construction now and these are important steps because when this starts the operation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설 움직임은 실험용 경수로 작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북한이 경수로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3교대 작업을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직원과 엔지니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직 방사성 폐기물과 장비 오염 제거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적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물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서 관측된 냉각수 배출은 매우 소량으로 실제 작동을 나타내는 정황은 아니라면서 아마도 정화나 청소 작업을 위한 것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 작동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과 냉각수 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need much more water and you need much more discharge in order to operate the reactor.
실험용 경수로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 비해 최소 4배 더 강력하며 따라서 5메가와트 원자로 실험시보다 냉각에 최소 4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관측된 냉각수 배출량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으로 아직 실제 실험을 위한 작동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영변 실험용 경수로 주변의 움직임은 실험용 경수로가 운영 상태로 전환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일 뿐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signs that you know they start to approach the time when they
이어 아직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다른 건물이 완공된다는 가정 아래 내년쯤 가동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는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증산을 위한 추가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관련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경수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영변 핵시설에서 이번에 포착된 특수 철도 차량이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 시설로 지목한 자강도의 화학물질 생산단지 만포 운하공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우라늄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만포 운하공장이 영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물질 제조 주요 품목인 질산 외에도 여러 화학물질이 필요하며 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CSIS가 언급한 특수 철도 차량은 질산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영변에서 우라늄 변환에 사용되는 질산과 수산화 암모늄, 인산 트리부틸, 황산 등의 화학물질들도 모두 별도의 저장 탱크에 담아 운송해야 하는 용액들이라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만포 운하공장에서 얻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북한이 만포 외에도 여러 알려지지 않은 화학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기념일이 있는 4월 중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올해 눈에 띄는 실질적인 신규 공사가 없다며 아직 핵실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번의 핵실험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무기의 성능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굳이 서두르지 않고 지렛대로 남겨두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이를 북한 영변의 주요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달 3일과 17일에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건설 활동과 냉각수 방류 움직임이 확인돼 운영 상태로의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수로 주변에서 방류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원자로 내부에서 일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 건축물과 방류가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장치 시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이 이달 중순 시험 발사할 ICBM 미니트맨 3는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이 미니트맨 3보다는 전술 핵이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이달 중순 시험 발사에 나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VOA에 미니트맨 3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바로 북한 정권을 끝낼 무기 체계라는 점에 김정은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sit up and take notice. This is a system that will be used to end the regime should Kim Jong-un.
맥스웰 부대표는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미니트맨 3가 바로 그 정권 종말을 가져올 주요 무기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다탄두를 탑재해 북한의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3일 4월 셋째 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군은 통상 실시 하루 전이나 직후에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보름 전에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ICBM인 미니트맨 3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ICBM과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end, I caution about us overinterpreting any kind of action. The United States, you know, possesses the strongest nuclear power.
맥스웰 부대표는 다만 어떤 움직임이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력을 갖춘 미국도 정기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관련 체계가 완전히 기능하도록 하고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며 적대적 행위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방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니트맨3의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ICBM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understand that if he uses nuclear weapons, it will be the end of the regime.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뜻한다며 김정은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반드시 ICBM으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과도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영내 한국, 일본, 괌, 주둔 미군을 이용하는 것이 ICBM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미니트맨3보다는 전술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re are a whole range of capabiliti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From air-breathing platforms that we have, such as our strategic jets,
벡톨 교수는 김정은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전략 제트기를 비롯한 공중기반 플랫폼과 전술 플랫폼, 탄도미사일 방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니트맨3가 매우 정교한 체계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 지휘통제 체계와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라며 이때 전술적인 무기 체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미군이 ICBM 실험을 실시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4월에 정찰 위성 발사를 사실상 예고했고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 등 여러 북한의 대형 기념일들도 4월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정치적 신호보다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니트맨3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연중 여러 차례 이루어지며 일정 또한 사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ese tests are planned 5 years in advance. This is a missile that fli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kilometers.
베넷 연구원은 이 시험들이 이미 5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목표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바람의 세기와 계절별 날씨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에 미국은 연중 다른 시기에 시험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가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데 대해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핵전쟁 때 지상에서 발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체계입니다.
For decades, the U.S. has worried that Russia might put a submarine off of the U.S. east coast.
베넷 연구원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동부 해안에 잠수함을 띄워 백악관과 국방부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수뇌부를 겨냥해 매우 짧은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잠재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미국이 그런 종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항공기에 탑승한 장군에게 핵 무력 사용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할 경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에 다른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워싱턴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착하기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보복 명령을 이미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미국의 핵 보복 공격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한 유형의 발사는 지상의 기지와 다른 지휘소가 파괴되더라도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수중, 공중, 지상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고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하는 등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무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뿐 아니라 전군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모두 겨냥한 이중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 어떤 무기 체계를 동원하더라도 핵무기를 쓴다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nuclear umbrella, our agreement with the ROK to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difference.
백토 교수는 핵 우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맺은 약속에는 북한이 말하는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건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하건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장착하건 ICBM에 장착하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북한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한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 30일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으나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8일 전술핵탄두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 30일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전술핵탄두 화산 30일의 실물 모습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핵탄두 직경이 40에서 50cm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0일로 명명된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 즉 무기 8종이 제시됐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우는 KN-23과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장착 무인 수중공격정, 화살 1과 화살 2 순항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과장된 발표와 언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워싱턴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re still are some outstanding questions about exactly how far they are.
전문가들은 또 전술 핵탄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탄두를 그렇게 작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에는 핵탄두 장착을 못했을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 직경이 50cm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전술 핵탄두는 직경이 40에서 50cm 정도입니다. 한국의 무기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북한이 그 정도의 소형화, 소형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량화인데요. 순항미사일 등에서 운용할 만큼의 그런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란 핵탄두를 소형화, 표준화시켜 각종 무기에 장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은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순항미사일, 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등 8가지 무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한 것은 물론 표준화, 규격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술 핵탄두 실물을 왜 공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입니다. 핵 보유국 최고 지도자는 핵정책을 결정하지만 핵탄두의 모습과 그 활용 방도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핵무기 관련 내용은 1급 군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 핵탄두 모습과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무기 선진국들은 저런 식으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행보는 과시성 행보가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 탄두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것들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무기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다고.
북한이 전술 핵탄두 공개에 이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하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2017년 9월에도 장구 모양의 수소탄 핵탄두를 공개한 뒤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과 관련해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전술 핵탄두가 완성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은 7차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증강 배치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재무장에 나설 공산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Number one. Number two.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모두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say 50-50. I'm not going to say one way or another.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다. 만일에 이 핵실험이 7차 핵실험이 필요했다, 기술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면 벌써 했겠죠.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핵실험설이 나왔고 저 정도의 표준화된 탄두를 가졌다면 이미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뭐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바로 근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핵실험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탄두 공개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웅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특히 한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각으로 4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소프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소프 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사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오소프 의원 일정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오소프 의원은 한국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 5차원 간담회에 참석해 조지아주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문제와 새 투자처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이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의원이 된 첫 해인 지난 2021년 한국을 방문한 오소프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대, 한화, SK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마코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월 말 VOA와 인터뷰에서 당시 방한이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와 한국 기업 간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지아주와 한국의 경제관계는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에도 중국에서 장립종사를 대량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장립종사를 수입한 이래 이 품목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수입 품목은 장립종사입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19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2월 총 16,325톤의 장립종쌀, 즉 길이 6mm가 넘는 정밀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북한의 2월 장립종쌀 구입 금액은 662만 5,650달러로 2위인 대두유 수입액 503만 달러보다 약 160만 달러 더 많았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쌀은 찰기가 없으며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립종쌀을 대거 사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장립종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1월에도 총 1,093톤, 금액으로는 413만 8,130달러어치의 장립종쌀을 중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북한이 사들인 장립종쌀은 77,390톤에 이릅니다. 또 수입액은 3,222만 달러로 집계돼 장립종쌀 수입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단립종쌀 수입량 23,894톤 혹은 수입액 1,1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3배 많은 것입니다. 북한이 장립종쌀을 비롯해 중국산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제기된 북한 내 식량난 가능성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VOA는 지난해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립종쌀을 대거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대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OEM 무역을 통해 가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머리카락, 즉 원료를 사들여 가발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전체 대중 수출품 목록에서 1월과 2월 각각 2위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도와 함남남부, 황해도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 15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8도, 낮 15도, 남포 아침 최저 8도, 낮 12도, 양덕 아침 6도, 낮 13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16도, 구성 아침 7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 14도, 강계 아침 5도, 낮 13도, 희천 아침 7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9도, 낮 15도, 용현 아침 7도, 낮 14도, 개성 아침 8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4도, 신계 아침 8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9도, 낮 18도, 신포 아침 7도, 낮 14도, 장전 아침 9도, 낮 16도, 평강 아침 6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19도, 장진 아침 2도, 낮 11도, 청진 아침 6도, 낮 13도, 김책 아침 6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4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2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4.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국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5일 밝혔습니다.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B-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군의 B-35B와 B-16 전투기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아울러 적의 잠재적 공중 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공군은 지난달 30일 미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 B-52H 4대와 공군 210명 이상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가운데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고위 당국자가 방한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서울에서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위해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도 국빈 방미 준비가 한미 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고의 예우로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현재 복합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미슈스틴 총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리 총리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 총리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 총리가 중국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미슈슈틴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총리실은 양국 총리가 상호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두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스웨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을 하루빨리 나토 회원국으로 환영하고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비준 절차를 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는 러시아 침략 속에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안보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의 이웃국과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절차를 밟아온 핀란드는 4월 4일 31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